누가복음 8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잇따라 차례대로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등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권능을 행하신 그 후에 예수님은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7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을 축약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전심을 다하여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시며 복음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는 무관하게 당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탄압받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등의 이적을 보이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대신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더 열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영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포 대신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쉼 없이 각성과 마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나 사람이 적게 사는 시골을 가리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토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도 그 문이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란 죄인인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요동하고 죄가 관영한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롭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도시와 시골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복음 사역에 협력하여 도왔다고 하였습니다.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일곱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성경에 구체적인 말씀이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과 병고침 등으로 은혜받은 여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는 데까지 따라갔으며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녀 차별이 심했던 사회에서 경시받던 여인들의 역할을 누가가 이처럼 기록한 것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던 여인들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며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침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따르는 주의 자녀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5절에서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8절은 등불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는 복음을 들은 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비유는 세 가지의 격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목적은 무엇으로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등불을 켜서 이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두어서 그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듣고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목적이 주위를 밝게 비추기 위한 것이란 사실에서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등불은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들은 복음을 그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등불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의 등불을 무엇으로 가리지 않고 높이 들어 사방을 밝히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릇은 먹고 마시는 것을 담는 용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은 앉거나 누워 쉬는 곳입니다. 육신의 안락과 편안한 생활로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고, 또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의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혹 세상적인 다른 일에 바빠서 또 세속적인 연락을 따라 살다가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어 전파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숨은 것이나 감추인 것은 당시 숨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장차 반드시 온 세상에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완성된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와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 증거로 창세 이후 감추어졌던 천국 복음의 진리는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빛 앞에서는 감추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은 남김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의 빛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빛 앞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싶은 죄와 허물이 드러나도 복음의 빛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김을 받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는 동안 복음의 빛을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18절 말씀에서 겸손하게 복음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지만, 교만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전해질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이,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주어진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세상 만민에게 전해져야 하고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벌로 심판받게 됩니다. 복음은 등불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밝히 드러나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영적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도왔던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빛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